오늘은 에녹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밤하늘에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지금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분명히 별 볼 일 없이 산 겁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한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거나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머리 위에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인 우주를 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신비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계속 해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신비한 매력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신비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알고 보니,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신비하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자, 알고 보니 참 신비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세요.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에녹, 많은 신비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신비한 인물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예. 에녹의 일생을 이 본문에 근거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야, 저도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박 목사, 니만 보면 내가 기쁘다, 이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문서에 기록된다, 얼마나 큰 영광일까.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22절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짧은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이 동행한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산책한다,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하고 자잘자잘거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할라크예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천국의 낙원에서 하나님이 거니신다. 그때 이 거닌다는 단어가 할라크와 관계가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숨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으로 창조한 아들, 딸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냈을까? 낙원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빠 왜? 자식들하고 너무나도 꿀이 떨어지는 사랑 속에 이런 저런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그 최초의 친밀한 할라크, 친밀한 교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가족관계, 그 친밀한 할라크적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예를 들자면 레위기 26장 12절, 신명기 23장 14절, 사무엘하 7장 6절 7절 같은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했을 때도 할라크! 하나님이 성소를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하, 하나님께서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구별된 성소를 예비하신 이유, 구별된 교회를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할라크!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산책하듯이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한 교제를, 이 핵심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모스 3장 8절에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면 서로 막 생명 다해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나요. 너무너무 행복해. 뭐 환난과 고난의 한복,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막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또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경건의 일상성, 너무 위대해지는 것, 너무 큰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일상성,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만족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나보다 잘난 것들, 더 많이 가진 것들, 더 영광스러운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배설물이에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 에녹 한 일 없어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애 낳고 애 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끝! 아휴,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아직 그분은 신앙의 도가 안 통한 버립니다. 아침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힘든 직장에 출근한다. 아휴, 오늘도 막 죽지 못해 일하러 간다. 그런 분들 있으면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애녹을 위대하게, 평범한 가운데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21절, 22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첫 아들 낳을 때, 그 65세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뭡니까? 첫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무트 샬라흐, 이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트는 뭐냐? 죽은. 샬라하는 보낸다. 그럼 무두셀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 죽음을 보내는 아이. 자, 여러분이 첫 아들이 얼마나 더더욱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름을 죽음을 보내는 애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부모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에롱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당시 제법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에녹을 아는 사람들이 처자들 데리고 나가면 아들 당신 꼭 빼닮았다. 우리 모두셀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야, 박 목사. 박 죽음을 보내는 이. 얘는 판박이네. 박 죽음을 보내는 이. 이렇게 불러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재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저주 같지 않습니까? 심판 같지 않아요? 이 아이는, 무두셀라라는 아이는 당시에 극도로 악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아이였어요. 실제로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969살인데 그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600세 됐대. 무두셀라가 죽는 나이 노아 600세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해가지고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심판의 아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구원만 깨달으면 반쪽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동전의 반대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말씀에 기록하고 반복해서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땅을 치고 이를 갈며 분노하며 후회할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복음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적 의미를 안다면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예사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지 못한 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유다서 14, 15절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에녹은 당시에 심판의 말씀을 당시 악이 가득한 극악해진 그 시대에 사람들, 마귀새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어요. 이제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배에 그걸 외치며 살았던 거예요. 아주 호의적이고 순종적인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돌멩이 들고 때릴 만한 그런 시대에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왜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말적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믿고 확신하고 깨달았다면, 그 원리대로 되어지는 원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 재앙과 심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데 죽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멸망인데 그 위험을 알았다면 난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아멘 이러고 혼자 있으면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런 걸 먼저 알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새끼, 우리 친척, 우리 친구, 내 이웃들 당연히 구원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알고는 있지요.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알미예요. 죽은 지식이에요. 성령께서 더 깊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에녹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웬만큼 악한 게 아니라 극악해지니까, 사람이 극악해지면 마귀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전부 다 그런 인생이 된 걸 보고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들인데 속아가지고 왜 저런, 부모 가슴에 대못이 수억 개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 인생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 좋았더라. 하나님이 막 흡족하고 기쁘고 만족한 얼굴이 여러분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특별히 보세요. 사사건건,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사사건건 진노하사, 격분하사, 격동하사, 하나님은 온통 찡그리고 괴로워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구약의 하나님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아버지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찢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아버지하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아버지 친하게 동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야구방망이를 얻어 터지고 술 마시고, 내가 네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따위로 사느냐, 뺨따귀 얻어맞고 가출하고 아이도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그럴 겁니다. 기쁨? 사랑? 천만에, 행복 천만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하고 제대로 동행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깊이 동행했던 사람들, 에녹도 그렇고 사도 요한, 바울, 뭐 고생은 좀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 인간은, 우리는 조금만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의 죄의 후유증에 노출되면 조금만, 별것도 아닌 조금만 뭐 나를 비난하는 소리들, 열받고 한마 일주일은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기쁨 충만 다 뺏겨.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원자 회로들이 막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 이런 분노, 이런 격분, 이런 충동들 다 녹아 없어져요. 다시금 충만하게 넘쳐나는 사랑 속에 완전히 또 회복되어가지고 또다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가슴 터지면서 또 사랑하고, 또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하나님 열받고 진노해도 조금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그 충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교제, 그 영원한 동행의 완전한 모델, 영원한 할라크의 그 완전한 모델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누리게 돼요. 우리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처, 어떤 우울증, 어떤 저주, 어떤 원한 다 고쳐집니다. 능력하게 이기게 됩니다. 에녹, 극악한 시대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 말은 사랑이 지금 마음을 연민하는 사랑을 물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폭포수 같은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기쁨도 없어요. 충만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엉뚱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정말 간절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이미 부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내 영혼이 깨닫게 하옵소서. 나도 좀 맛보게 하옵소서. 나도 그 친밀한 교제 행복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 구해보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은혜의 맛을 알고 이런 충만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행복과 기쁨에 겨워가지고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수 믿는 것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징징거리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인상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나요. 에녹은 이 비밀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날마다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의 영혼의 충만 속에 걸어갔던 거예요. 전부 다 새까맣게 어두워져 있는데 에녹 한 사람만 찬란하게 빛나며 걸어갔어요. 그런데도 당대에 건드릴 자가 없었고 완벽한 보호, 완벽한 능력 속에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너무 아깝다, 안 되겠다, 그냥 올라온다, 죽지 말고 바로 잡아당겨 스카우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에녹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